지난 일주일 동안 청취자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4장 13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절 한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주의께 말씀을 살펴보면은 환난 때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은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받지가 않죠.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거기에서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기간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하늘에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4장 14절부터 보면은 환난 때에도 결국 알곡을 거둬들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14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 같은 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재림 전에 환난 기간 중 어느 때에 주님이 출현하셔서 구름 위에 출현하셔서 결국 알곡들을 거들어 오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땅에 실제로 오실 때는 구름에 이렇게 오시지 않고 말을 타시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옛날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다 통합니다. 이게 주의 날입니다. 결국 아마겟돈에서 주님의 군대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주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엘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니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 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거르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읍 위를 달릴 것이요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 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진노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미리 좀 19장을 가서 보면요.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죄주라 하였더라. 구약성경의 그 예언 가운데 재림하신 관련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이 한 5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시는 초림에 대한 예언은 한 3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시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탄 주님의 군대는 감람산에서 공격을 중지하고 주님께서는 땅에 내려서셔서 그래서 그분이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14장 14절의 주님의 출현은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거나 보좌 곁에 계신 모습이고 이것은 재림 전에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전에 미리 알곡을 걷어드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데 세 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서 올라갔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000년 동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에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로 환난 때 그런 얘기, 환난 때 들림받을 알곡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사도바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첫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어 쩐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들이다. 주님은 첫 열매인데 같이 부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세상 끝이죠. 재림하실 때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을 폐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직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본문에 계시록 14장에 낫을 가지고 알곡을 거두는 게 나오죠. 15절에 이제 잘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마지막 추수가 나오고 이건 이삭 죽기죠.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가 있고 이삭 죽기 세 가지 보리 농사가 세 가지입니다. 밀 농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여기서 세 번에 걸친 휴거를 말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5절에 계속 가보면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우리 주님이죠.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땅에 바로 주님이 이제 재림 직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심판 직전에 알곡들을 다시 하늘로 끌어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16절에 가보면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두신 다음에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남은 이제 남은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알곡과 가라지 비용. 가라지는 그 소위 독보리입니다. 보리처럼 생긴 거예요.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죠. 지금도 모릅니다. 사람을 보면 보리인지 독보리인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 갈라내어서 알곡은 막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 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독보리는 태운다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장 1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에 던져 넣으니라. 참 이 알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자라는 것으로 수확해서 창고에 넣는 방면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하나님이 파괴시키려 하는 어떤 것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땅의 포도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알곡이 아니고 포도송이는 빨간 액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창고에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즙 틀에 던져서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결국 1만 6천 스타디온, 1만 6천 스타디온의 거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 700리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땅의 포도는 땅의 포도가 신명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이렇게 나오죠. 이 포도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포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포도나무를 심어 나는데 그들이 들포도가 되어서 신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단포도가 아닌 신포도가 맺었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8장에서 17장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의 포도를 이제 집밥을 볼 때 피가 막 흐른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 포도즙이 나오는 것을 피로 이제 비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63장 1절로 4절과 6절을 보면 알게 되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이 보스라와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의 의복은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게 능력이 있도다. 이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얘기하죠. 여기 이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어떻게 옷이 붉어졌냐 이런 얘기죠.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뛰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라. 이 구절은 뭐 조금도 의심한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처럼 참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구세주가 아니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수하러 오시는 포효하는 유다지파의 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참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볼 때 너무나도 분노할 일이죠. 참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참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금도 감사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런다면 얼마나 참 우리 가족들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해도 보통 배은망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첫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든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근데 그건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죄 큰 죄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땐 너무나도 너무나도 악한 자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실 그 평생 못된 짓만 한 흉악한 강도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주여 그랬어요. 마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주여 부를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그는 신앙 고백한 적도 없고 그는 세례나 침례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주님이 천국 가자 나와 함께 있자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이 환영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기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 요즘에 성도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보았으므로 증거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참 고난받으시고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다 흘리고 물 흘리신 그 주님, 바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해야죠. 그럴 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많은 천사들에게 기쁨이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이 와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25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지르며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저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거민들에게 소리지르니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이 한 500여 군데 있고 초림하셔서 하실 일들, 초림에 관한 말씀 예언이 한 3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림의 말씀이 더 많죠. 시편 같은 경우도 1편부터 150편까지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참 이러한 심판, 적그리스도라는 심판, 그를 따르는 악인들의 심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보면은 몸은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올 좋은 곳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4장 20절에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들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0 스타디온이 한 700리가량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그 거리로 따지면 말곱비까지 한 700리 정도 그렇게 피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가 죽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 밖에서, 히브리서 13장 그가 진영 밖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진영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성 밖에 내쫓겨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으신 것처럼 이들 역시 심판받는 사람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고 그들의 피가 말곱비까지 닿는다 그랬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일 때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피 때문에 그 땅이 더럽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길은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사람이 죽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악인들, 죄인들이 주님을 성 밖에서 피 흘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흘려야만 땅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죠. 참 이거 끔찍한 장면이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끔찍하지만 주님을 끔찍하게 죽인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그 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거기에서 보면 주님이 그 돌아가시고 고난 받는 장면만을 그 포커스해가지고 한 거 봤죠. 그 참 얼마나 그 내용이 물론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주님을 처절하게 죽였는데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아주 잔혹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주님은 분명히 원수를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믿지 않는 건 죄이기 때문에. 에?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라. 성령이 나타나면 그러면 성령의 그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장면은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요엘 사도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날이 흑암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다, 구름의 날이다, 깊은 흥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을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나훔 선지자, 나훔서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재림입니다. 심판입니다. 1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 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 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 도다. 주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지는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 도다. 바산과 갈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앞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격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 도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분명히 이건 이루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이 이제 결론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해도 복수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에게 복수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소망에 굳건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신부가 신랑,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린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바로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한 날, 그 날에 대한 성경에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재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68편 23절, 사사기 5장 21절, 이사야서 63장 1절과 34장 5절 6절, 하박국 3장 15절, 뭐 이거 외에 많이 있어요. 이 구절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마치 구약 유대인들이 포도를 포도틀에 넣고 맨발로 포도를 밟는 것처럼 막 포도즙이 발목과 무릎에 묻어 있고 입은 옷에 막 튀는 것 같이 주님의 심판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오셔서 참 2억의 그 기병들, 2억의 군대들, 그들을 아마겟돈에서 쳐서 그분의 발밑에 완전히 깔아뭉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팔레스타인에서 강들로 한 3피트 정도, 말 굴레니까 3피트 정도 그 높이로 160마일의 거리를 흐르는 장면에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이 피가 너무 높이 쌓여서 말고삐들의 말고삐까지 피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온 성도들은 그들의 발을 피해 적실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포효하는 성난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지금 14장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이제 조만간 가까운 장래 휴거가 일어나면 금방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제 마무리 마정이 가까우기 때문에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알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선서 5장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참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옛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가 끝난 것을 안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그 임박한 것을 알고 준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을 일을 하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 선한 행위로 단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